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 29페이지에 나와있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돼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뜻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의 말씀 듣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찬양을 영상으로 좀 하나 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어린이들도 알고 청소년들도 알고 청년들도 알고 또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 어른들에게도 한번 이 찬양을 좀 들려드리고 또 가사들도 한번 좀 보시고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동영상을 봤는데 이 동영상 중간에 이 인도자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히 저의 마음속에 벅찬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어쨌든 한번 우리 찬양을 들으시고요.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hymn tonight. My favorite hymn tonight was Charles Wesley. His very last hymn he wrote, age 81 on his deathbed. In age and feebleness extreme, who shall a helpless world redeem? Jesus, my only hope thou art, strength of my failing heart.
We are all that rich realm of trust we place in Lord, and my heart has come to be filled by trust in your grace.
가사가 너무 아름답죠. 네. 사실 이 찬양 그리고 중간에 이 그 인도자가 한 그 이야기가 오늘 제가 할 설교 모든 내용입니다. 사실 더 설교를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사람은 누구나 강력한 기억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좋은 것들도 있고. 때론 나쁜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삶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다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에게는 조금 더 충격적이고 또는 나에게 강하게 인상이 남는 것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계속 남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내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나의 삶을 때로는 방해하게도 만들지만 어떤 것들은 내가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우리의 신앙이 자꾸 멈추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신앙의 경험들은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나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신앙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많은 잊지 못할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것을 다른 이에게 전하기도 하였고 그것이 기록되어 지금 우리에게 읽히게 되는 것이겠죠. 특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경험들 또 다른 경험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강력하고 환상적인 경험들은 그들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강렬하고 환상적인 경험이었는지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쓴 편지인 베드로 후서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자라. 그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잊을 수 없었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다고 느끼던 그 순간에도 이때를 잊지 못하고 기억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교회에게 전한 그리스도 예수가 교묘히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본 이야기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바로 앞부분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다는 걸 느낍니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때 교회를 향하여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은 만들어진 복음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거라는 거죠. 그때 그 사건을 가져올 때 바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했던 그 환상적이고도 강렬했던 잊지 못할 기억의 순간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른 지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한 높은 산으로 따로 올라가십니다. 엿새 전에 있었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주고받던 이 대화는 매우 놀라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물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신앙 고백을 들으셨을 때만 해도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터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천국 열쇠를 맡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들과 그곳에 있는 높은 이들에 의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들은 제자들에게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라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키우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 사람들을 내쫓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도와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능력 있는 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죽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3일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서서 절대로 선생님께 예수님께 일어난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시면서 대적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것은 더욱더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일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세베드의 아들들을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씌어지고 빛이 났습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변한 것이 아니고 이 변화는 내면으로부터 말미암아 외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의 본 모습이자 장차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난 후에 되돌아가실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영광스럽게 변한 주님의 모습. 그 권위와 위엄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고 있을 때 그들의 눈에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내용과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미 오래전 사람들이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요, 엘리야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어쨌든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일을 상의합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이 내용이 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상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상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갈 것을 율법에서 예언했던 그 내용,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내용을 그 율법의 대표자와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그 길로 가시기로 작정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서 초막교회에서 지켰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지켰고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지켰고요.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는 사실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잠자다가 일어나서 도대체 비몽사몽 간에 무슨 얘기인지 몰랐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두려워 떨어서 자기가 무슨 말로 이야기하는지 몰랐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그들에게 빛난 구름이 덮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은 사실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께 임하고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제자들은 이 소리를 듣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어 봤을 때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산에서 이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에서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본인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본 것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합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도 머릿속에 자꾸 생각되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다시 살아난다는 게 무슨 말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서로 그것을 의견을 나누면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나 봐요. 아니 율법 선생들은 서기관들은 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분명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율법학자들, 즉 서기관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엘리야가 와서 먼저 모든 일을 회복한 후에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때서야 그것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이 땅에서 했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앞에 잠시 언급했지만 이 사건은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목사님이자 강의 설교가인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예수님의 세례식을 왕의 집의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입증하는 예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집의식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왕의 출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집의식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길을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왕의 출정식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이 고백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이제 고난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 보통 왕의 출정식은 전쟁에서 강력한 힘으로 상대를 굴복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자 자기를 끌어올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출정식은 죽기를 다짐하는 시간이자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증인으로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를 세우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 사람을 세우셨던 것이죠. 베드로가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이유 중 하나는 분명히 하늘에서 난 소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지만 이 음성을 직접 들음으로써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했던 그 고백의 증거를 얻었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더욱 이 사건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더욱 이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소리 이후에는 그 모든 환상적인 장면들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만이 자신들의 눈에 자리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만이 그들의 귀에 들리게 되고 그분의 말씀하신 그 명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었던 거죠. 내가 듣고 순종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게 된 순간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따라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환상적인 모습에 빠져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환상적인 시간 안에 장소 속에 머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잊지 말아야 할 내용, 그가 붙잡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광야의 길을 거쳐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압 평지에 머물게 됩니다.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끌었던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는 광야 40년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늘 변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갔던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시간만 나면 싸웁니다. 다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라는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말도 잘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모세와 비교해봅니다. 모세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열 가지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고 그가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에 그들은 미디안과 전쟁할 때 승리했습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독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런 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볼 때 그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광야 40년을 지나왔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정복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은 모세와 같은 능력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고 있지만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그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유일하게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라봐야 할 분, 우리가 분명히 듣고 따라야 할 분, 우리의 삶을 진리로 생명으로 이끄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신가? 제자들이 들어야 할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이 어떤 곳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새벽에 토요 새벽 기도회가 있었죠. 요한 1서를 보면서 요한 사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들과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봐야 할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때론 주님의 길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까 찬양을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80세가 다 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가 내 평생 끝까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자신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분명한 것들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이요,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